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와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래 뭐 훌륭하고 잘난 사람도 아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의 일을 하시는 일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나타난 사도행전하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도행전하고 또제 삶을 보면은 물론 바울이나 뭐 바나바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지켜 도우시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켜 도우신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경북 선산에 시골에 좋은 소년으로 자랄 때 우리 교회에서 종종 신령대 부흥회라는 행사가 있어서 강사 목사님들 초대되는데 어떨 때는 김천에서 대구에서 어떨 때는 서울에서까지 강사 목사님 오시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옛날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베드로를 지키시고 저를 지키고 계셨다. 그런 걸 생각 경험하면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저는 사실 제가 한 50살 때 저는 한 60까지 살면 죽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60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네, 일흔이 됐어요. 일흔이 돼도 안 죽어요. 자살할 수 없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여든이 되는데 왜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찌면 내가 이제 여든 살이 이제 2년 뒤면 여든 살이 되는데 여든 살이 되면 별다른 거 없으면 뭐 여든 살까지 살겠죠. 아흔 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아마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 또 100살까지 살수 있을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저를 도우신 걸 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바울을 도우신 그런 예 보면 물론 저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감히 뭐 말할 수 없는 그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저를 도우셨던 이야기는 아주 참 이렇게 놀랍게도 비슷비슷하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기쁘게서 길을 여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위대한 종이 돼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을 갖는 것도 이래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것하고 주님 나를 지금 비교가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주님이 지키는 비교가 안 돼.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돕고 계신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가이사랴 했을 때그 아고보라는 그 예언자가 이야기하지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어서 이 사람을 이방인에게로 넘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 죽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뭘 하냐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그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쿠바 디스 영화를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콜세움에서 이렇게 갔다가 진짜 체포돼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캐토릭에서 조작된 스토리, 스토리니까 뭐 영화니까 조작됐죠. 말이 그렇게 돼서 실제로 베드로는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애굽까지 피난 간 적은 있으셨지만 예수님도 애굽에 다녀오신 뒤에 갈릴리에 사시면서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한 번도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많이 갔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전도, 로마까지 갔는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캐토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황제라고 그러면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초대 교황이라면 베드로가 로마에 왔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쿠바디스 같은 그런 영화에 표현해서 베드로 로마에 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성경으로 어느 문서를 봐도 베드로 로마에 갔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억지로 베드로를 로마의 교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작전, 캐돌이 만든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1차 전도여행 이제 갔다 2차, 3차 이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예배소 바빠서 못 들어 예배소 장로들을 밀레도서 불러가지고 자기 마지막 떠난 작별 인사라고 드로아에서는 밤새도록 얘기하다 유두가 땅에 떨어져 3층에 떨어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이쪽 아시아나 그곳 정말 구원받은 형제는 많죠. 유능한 전도자가 없고 그냥 두기에 바울은 아쉬워서 밤을 새워가며 그들에게 내가 떠나니 흉악한 이리가 오리라 또 너희들 중에도 자기를 쫓게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 일어날 줄 안다. 항상 이제 그런 사람은 사탄이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과정이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의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을, 이방인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실 율법은 이방인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율법을 지켜다 보니 못 지켜 죄인인 걸 깨닫고 난 뒤에 돌아와 죄사함 받는 건 율법 지켜야 절대 되는 게 아니고 보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율법 자체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예수 그때 오실 그걸 알려주는 그림자라고 얘기해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울이 온걸 아니까,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막 대적하는지 몰라. 그 다음 유대 교회에서. 그래, 바울이 그 결례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차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딱 끝나자마자, 이제 바울을, 이 사람들 드로비머가 이방인 드로비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걸 보고 정말 바울이 데리고 온줄 알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문 밖에 끌고 왔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 예루살렘에 소요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백부장이 거기서 딱 와보니까 막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천부장이 보고 돌로 치는 걸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천부장 이야기, 내가 백성 할 말을 좀 하게 해줘라. 하라. 그래서 쭉 또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가 떠났다는 자기를 위하지 않은 자기 간증도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데, 막 그때 이제 바울이 거기까지 듣다가 막 사람들이 막 소열을 일으키니까 이제 또 이야기 중단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있는데 말할 기회를 줬는데, 거기 이제 그 사두개인들과 유대교인들이 있는 걸 알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인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뭐다 있다고 그러는데, 천사도 있고 그러는데, 사두개인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소리를 한번 지르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 주관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이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바리새파는 아주 옳은 사람인데 살리려고 하고 사도에 또 죽이려고, 그래야 또 이제 소요가 막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데, 2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표현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날이 밝아지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으면서 바울을 죽이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자, 우리는 바울을 죽기 전에는 물도 마시고 밥도 안 먹겠다. 그러니까 막 동맹을 했습니다. 40여 명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바울을 못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 죽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 죽었는지 모르겠어. 지금이야 죽었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바울 죽이 혈안이 돼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고, 바나바의 생질이란 건 조카인데, 누님의 아들들 생질이라 그러죠. 그죠?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인데, 바울의 생질, 그는 바울에게 누님이나 뭐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동생의 아들 생질인데, 그 생질이 바울에게 청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 전 물도 마시고 밥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은, 바울에게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바울을 좀 보내줘라. 조사하고 돌려 보내주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요. 천부장이 보내주면은 중간에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길에서.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획을 바울의 생질인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그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그런 이제 백부의 죄수 바울이 이 사람을 청하여 당신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런 이제 백부장이 딱 이야기,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바울의 생질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보내달라고 할때 저희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저들 가운데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물도 마셔 밥도 먹지 않게 동맹한 자 4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손에 딱 바울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밤중에 그들은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 들리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과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호위해 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보내는 이제 그 일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로마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래 지켜지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선교학교에 있다가 압곡동 장파를 거쳐 군대 가고 김천에 가 있는 동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저들이 이제 살던 집에 전세로 살던 집이 은행에 넘어가서 전세금도 못 찾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강장놈이라 하는 분이 오토바이 상해를 하시는 분, 그 2층 건물이 너무 좋은 건물이 있었어요. 전세 2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 그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은 10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난번에 본 그 2층 그 건물이 어떠냐. 주님 너무 좋지요. 그 건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건물을 나에게 주시겠다 싶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 없는 건물 주십시오. 그 이야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정돈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도시 시민한 사람 내게 해를 끼쳐서 20만 원 전세 집이 났는데 그 집이 은행에 넘어 돈 심어서 찾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 집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이야기, 지금은 그 얘기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주인되는 그 강장로님이 장로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장로님인지 몰랐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눈을 감고 한참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이분이 입을 열으셨어요.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 올시다. 하나님께서 국도변에 나에게 이런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하는 거라요. 근데 그 이야기 딱 끝나자마자 그 안방에서 장로님 따님이 그때 여고생이었는데 피아노를 쳤어요. 찬송가를 치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공대가 하늘 나라지 땅이지 잘 분별이 안 갈 정도. 그게 지금은 그것을 하려도 못해. 그때는 진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아, 저기 저 사진이 그때 사진입니다. 신진 오토바이 상해 2층입니다. 아래 저는 오토바이 장로님 하시고 신진 부속센터고 그 2층 그 건물이었는데 아 너무 지금은 허술해. 그 당시는 그때 제일 좋은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장로님 한 두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일어서니까 장로님 저를 보고 그러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겠습니까?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얼마를 마련해 오실 수 있습니까? 물었는 거예요. 난 생각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나도 무슨 8만 원 그랬어요. 됐습니다. 오십시오. 입을 막았는데 이미 8만 원을 그래가지고 단돈 10원으로 8만 원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랬는데, 하나님 다 준비해 주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은행 지점장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서 집을 비껴달라고 여러 번 그랬는데, 못 비껴줬는데, 오는 길에 이제 진장실에 가서 진장님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게 되는데 이번 토요일 그날이 월요일인데 토요일 가게 되는데 집을 인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아 박형 내가 이렇게 뭐 사업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지만은 박형 같은 젊은 사람 앞길을 가로막는 가슴이 너무 아파 잠을 제대로 잘못 잤다. 그래서 금고관리대 막 돈을 세안해 주는데 주머니에 딱 넣어 주시는데 보니까 만 원을 넣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야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이 집을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으로 5만 원치로 계약해 나중에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쪽에서 해약을 했는데 보증금 5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 그걸 찾으려고 몇번 가보니까, 아이, 선생님들 어떡하지? 우리 돈이 없는데, 저 장독 가져가십시오. 책상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 이 집엔 돈 받으려고 하다 내가 네 명이 못 살겠다 싶어서, 그냥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날, 현금 4만 원을 들고, 그큰 돈을. 그막 조그마한 가지 손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와서 주면서 나머지 만은 다음에 드릴게요. 내가 딴돈다 줘. 선생님 돈은 못 띄면 그러면서 4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 5만 원이 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형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보고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나도 사업을 시켜 돈이 없는데 2만 원 노는 게 있으니까 갖다 우선 써라. 그래 못 갚으면 어쩌겠노. 근데 형편되면 갚으라 그랬어요. 그러니 5만 원, 2만 원,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 집에 같이 일하는 선교하는 형제들이 한 서너 명 됐는데 내가 이왕 있는 돈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동전 하나가 다 뜯어 모으니까 8천 얼마인데 그걸 보태서 8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 이사를 하는데 나는 이사하기 싫어서 성경책 들고 집에 나왔어요. 아침에 나오고 이사 다 하라고 시키고 형제들에게.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단 장로교 나는 집사님인데. 오후 한 5시쯤 됐다 싶어서 지금은 이사 웬만히 끝났게 돌아가야겠다 딱 나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집사님이 아이고 전사님 지금 우리 집엔 우산이 없는데 비가 오는데 어떡하지? 좀 기다려. 비 그치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집한채 방한 거는 비올때 어떻게 피하는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는 성경을 이제 그옷 속에 넣고 비를 맞고 싶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가는데 예수님께 꼭 묻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선생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루에 말씀 전 밤에 잠잘 때 감람산에 가 주무시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비가 왔을 때 어느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비가 왔던 어느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셨습니까? 또 감람산에 주무시고 그냥 옷을 입고 주무시고 아침에 뭐 샤워도 못 하고 대충 세수하고 머리 이렇게 따듬고 나오셨을 텐데 예수님 옷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좋은 옷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울면서 집으로 와서 주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비가 오면 어느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어디 이 비를 피했습니까? 근데 주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에게 이런 방을 주시고 집을 주십니까? 울면서 울면서 집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저희들 처음에 리첩이라는 데 이사를 들어갔는데 방이 네 개나 됐어요. 작은 방 하나, 큰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나 있고.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생각이 내가 예수님 당시 이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로 돌아오셔서 방 큰 방 세 개는 제자 한 방에 방 네 명씩 자면 12명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작은 방 하나에 예수님 쉬시면서 아침에 머리도 감으시고 샤워도 예수님 또 장발이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 게 주님 자주 예루살렘에 오셔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에 가시고 아침이나 시장에서 뭐 하나 못 보니까 열매가 없고 주님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 당신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사셨었는데 뭐 나이 같은 인간이 뭐라고 이래 좋은 집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고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서 정말 이렇게 바울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생질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일이지.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 주위를 계획한 그걸 그대로 알아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했고, 바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 천부장이 이랬다가 바울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밤중에 군인들을 뭐, 보병 뭐, 200명, 뭐, 창군 몇 명, 바울을 로마까지, 가이사랴까지 갈,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보는 그 계획들이 탁탁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도중에 로마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고 막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려 사탄은 막 풍랑을 때 여러 가지 이럴 때 막 바울을 죽이지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 이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바울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참 많은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막 큰 핍박은 아니고 감옥에 같이 그런 거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피방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이야기 자주 했는데, 처음에 대구 와서 어려울 때,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자면, 이제 집으로 돌아자야 하는데, 집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연탄도 떨어졌고, 양식도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당에서 혼자, 차가운 예배당에서 빨간 자주색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기도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음식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연탄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뭐 배고프고 있는 게 정말 보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 좀더 깊어지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참 기도 1시간 2시간 지나가면 그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예배당에 그저 뭐야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같이 앉아 의논한 것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나라에 가서 하나님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양식 걱정이 안 되고 연단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태평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다 이루어 주시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솔로몬 제도에 있는 어떤 저자분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피지 저희들 집회에 온 거예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그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두드려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라서 미안해 문을 닫고 기다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물으면 그 여자 또 있는 거예요. 예전 솔로몬에 있으면서 거울이 없어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 화장실의 거울에 비치는 그 여자 얼굴이 그걸 이제 그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화장실에 그 어떤 여자, 낯선 여자가 있다고 생각, 아이고, 미안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막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안 나오고 기다리다가 또 문을 여니까 또그 여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 안에 여자가 있는데, 화재 갈 때마다 안에 이제 안 나온다고 소문이 그러냐고 문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예요. 그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에 자기 얼굴 비치는 걸 보고 그 여자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피지에 와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받고 구원받는 거 보면 그러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런 나라에 가면 벼룩이도 많고 빈대도 많고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걸 이김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진짜 김천에 갈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18살 된두 아가씨가 왔어요. 우리 사무실 문 앞에서 있길래 차가 나가보니까 아무리 뭐 그냥 다시 돌아왔더니 계속 서 있는 거한 2시간 정도. 나가서 뭐라 우리 찾아왔느냐고. 아 그렇다고. 아니 그럼 돌아오지 그랬느냐고. 들어왔어요. 왜 왔느냐고 이렇게. 나는 선산에서 왔는데 구원을 받은 말씀 듣고 싶어 왔다고. 아니요, 그날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쭉 믿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부모도 걱정할 테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안 가겠대요. 안 가고 어쩌려고 하니까 방을 하나 얻어 달래요. 돈줄 테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자, 여기 있으면 말씀 계속 듣고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부모도 걱정한다 하니까, 아, 우리 부모님한테 다 허락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 개모노, 그 옷을 만든 실크에다가 염색을 하는데, 천을 묶어가지고 홀쳐가지고, 그걸 홀치기라 하는데, 홀쳐가지고 염색을 하면, 묶여있는 쪽은 염색약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게 너무 예뻐서 그 홀치는 그 일을 하는데,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나눠줘서, 저뭐 돈을 주고, 그 실컷에 그걸 홀치는데, 이 자매들은 그거 막 전문가예요. 손톱을 딱 잡아 탁 홀치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그 18된두 자매가 이제 지금 며칠 전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뭐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지금은 50년 전 이야기니까요. 아, 정말 우리 복음을 뒷받침하고 돕고 아무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한번 고아원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원장님 만나 원장님 저 아이들이 고아가 이제 고아원에 있다가 나이가 들면 떠나는데 이 험악한 세상에 떠나고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저 아이들 간절하게 복음을 믿음을 넣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원장님 한참 쳐다보시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제 아는 그때, 애기 가져가 배가 불루한데, 찬송 가르치고, 저는 이제 말씀 전하고, 오전 시간을 마쳤는데, 정신을 찬 너무 정신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막, 그렇게 잘 먹었어요. 또 오후에 계속 말씀, 또 저녁 주고 저녁을 더 먹고, 그 아이들이 마치 사랑이 굶주린 아이들이 돼서, 우리 집 사람이 잘해주니까 막 아이도 우리 집 사람들 안기고 막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저녁 먹고 또 복음 전해주고 이제 걸어서 우리 집까지 한 4km쯤 되는 거리인데 우리 집 사람은 걸음을 잘 먹고 한참 걷다가 어디가 없어 뭐 조망 뒤에 떨어져 쩔뚝쩔뚝 절면서 집에 와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 또 굶고 또 고아원까지 걸어가서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찾아가서도 우리는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어린이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그 가면은 밥을 먹여줘요. 참그밥한 그릇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양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에 저에게 그 집을 주었던 강장로님의 그 따님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거기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연세가 일흔이 되셨더라고요. 그 따님 만나가지고 이제 간증도 하고 지난 얘기 양천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 자매님 한 분이 아는데 나를 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권해 데려왔더라고요. 이제 그때 다시 생각 돌아 그때 돌아가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마 그냥 굶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셔 시시때때로 먹을 거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동안 나를 지키는 도우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지키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귀함에 가치 있는 것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놀랍고 복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여기에 밤중인데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22절부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과하였다고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샤르에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장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래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대가 보호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죽일 사람이 있을까 바울을 죽일까봐 가이샤라까지 이제 막 가는 그 행군 일정을 이제 그 명령해서 결국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첫 번째 성 밖에 가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천부장 나 건져 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따 이제 나중에는 바울을 불러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 계획 세웠는데 그것도 이제 알고 군사를 이끌어 가지고 가이샤라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이 만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이려고 많은 40명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맹세를 했는데 40명 덤벼봐야 창군 200명, 보병 200명, 그 다음에 마병 뭐 얼마 270명의 군인이 바울을 탁 호위해 가지고 가이샤라까지 가서 총독 앞에 나가도록. 이렇게 길을 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맨 처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어떻게 나를 지켜주었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없을 때 하나님 도저히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 못 지키시겠습니까? 우리 하나 못 도우시겠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키고 도우십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물론 좀 굶긴 해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 바울을 지키는 걸 보면은 여러 사람들 바울 죽이려 계획하고 이런 다 하는 피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거볼때 너무 감사하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바울처럼 주님 앞 곁으로 갈때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시때때로 좋은 양식 주시고 건강하게 주신 하나님, 어느 날을 붙드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의 손길이 나를 잡고 갈 것이 전혀 의심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2020년 코로나로 막 어려울 때전 세계 복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기성교회 목회자들 많은 분이 문을 열고 우리 캠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제사 안 받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신 그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이제 2000 하나님의 은혜로 21년 이제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5월 달에 들어섰는데, 원래 이제 저희 부활절 행사로 난 뒤에 이제 얼마 고척 스카이돔 또 빌려서 하려고 이제 7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코로나 좀더 잡혀지면 그 대면 숫자 좀더 늘어나면 우리가 더 복음을 제일 좋은 시기에 올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 세계 여러 방송국이 우리 방송을 설교를 중계해 줘가지고 이 놀라운 참된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어디 가도 노인층에 속하고 진짜 실버인데, 지난 한 평생도 하나님 나를 도우신 거 생각하면 언제 또 어떤 일을 다해 내가 주님 앞에 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지켜주시고. 그다음 환난이 있고 핍박이 대적한 자가 많고 시기하고 비방한 사람이 많은데 날로 날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거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산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역사한 그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바울을 베드로 통해 복음 전파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한 이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그냥 눈 감고 보는 하나님 말고 내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길에 진짜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막다 바울 죽이려고 조사로 할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도중에 길에 죽이려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알고 와서 바울에게 얘기해서, 그런 자꾸 유대인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제 로마로까지 가서, 그냥 그 로마에 그냥 가는 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걸 보았고, 구원받은 그게 또 믿음이 떨어져 세상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 다들의 복음 전도자가 돼서 시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도 있고 이젠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걸볼때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십시오. 특히 자제하는 것. 요즘은 옛날보다 경제 좋아져 문명도 발달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인간이 다할수 없어. 자제하고 싶어 자제하는 법. 처음에 우리 아이들은 사탕 하나 사달라 할때안 사주고 자제하게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한 번씩 안 사주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는 그런 교육을 해왔는데 아이들 진짜 그 자제력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일하는 거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한 다섯 정도 놓으면 좋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정말 조금씩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해줄 수 있지만 한 번씩 안 해주고 그러죠. 아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늘 안 돼. 아빠가 안 된다 그랬어. 아빠, 이놈이 아빠가 안 된다 그랬는데. 딱, 아니, 뭐, 예. 그럼 아빠 다음에 사주세요. 좋았어. 다음에 사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사주십시오. 다 사주 한 번씩 먹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번씩 아이스크림 안 사줍니다. 5살, 6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하면 아이들의 자제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자기를 이길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자주 이야기입니다. 팔이 안 굽혀지는 게 좋아, 굽혀지는 게 좋아. 꺾이는 게 좋지. 목이 꺾이는 게 좋아, 안 꺾이는 게 좋아. 꺾이는 게 좋아. 허리가 굽혀지는 게 좋아, 안 굽혀지는 게 좋아. 굽혀지는 게 좋아. 마음도 꺾여지는 게 좋아. 그런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도 꺾을 필요가 있어. 네가 정말 요구한 다 되지 말고 한 번씩 아이 요구를 한번 자제를 하면 그러면은 6살, 7살 때 아주 쉽습니다. 10살, 15살 되면 어렵고 20살 더 어렵고 40살 되면 아예 못합니다. 어릴 때 조금씩 자제력을 가르치고 사고하는 방법을 조금씩만 가르치면 모든 아이들도 복된 아이들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 속에 복된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그 하나님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